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 다섯 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홍해들이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서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뻐해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약속의 땅에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라는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완강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으면 뭘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건너니까.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망망한 바다를 건너갈 수,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끝이라도 보이면, 한강처럼 끝이라도 보이면 뭐 어떻게든 또 좀 물에 들어가서 개수영이라도 하든 뭐라도 하든 하여간 가겠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지금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좌우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결국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보다 내가 싸우다가 결국 다치고 상하고 쓰러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굳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서 있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뭐예요? 자살 행위예요. 도망을 가든지 어디를 숨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죽더라도 맞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살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축복의 기회고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가면서까지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인간은 노력해서 의지와 결단으로 군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거니와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아, 기독교는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산상순을 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산상순은 사실 우리를 향한 저주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상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은혜로 거저된 것이니까 내가 남은 생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그게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항상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잘 되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전쟁 전과 전쟁 한복판에서도 싸움이 끝난 뒤에도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외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종교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고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뭘 보세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너무나 깨끗한 자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너무나 깨끗한 티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원리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서서 그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가만히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이 쉽죠. 더군다나 영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크리스탄한테 가만히 있어라? 이건 더 어려워요. 당신은 어떻게 송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매일 뭔가 하나님 위해서 달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그거예요. 달리는 말을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한다. 천국 갈 때까지 채찍질을 해야지 달린다. 잠시도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게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필수가 뭔지 아세요? 찰스 스펄전, 19세기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의지와 결단만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수년간의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훨씬 쉬운 법이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행진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이 공격해 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것은 많은 영적 경험과 풍성한 은혜를 쌓아온 신앙의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남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림으로써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 자라나면서 신앙의 베테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은 좀 달라요. 오늘 15절을 보면 갑자기 의아하게 됩니다. 아니,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그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1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게 될 거야. 마음대로 떠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앞으로 나가는 것은 반대되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구원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야단쳤을까요?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야, 너는 왜 나에게 계속 부르짖고 있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짖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대표해서 야단 맞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번역이 잘못돼서 히브리 원문을 또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15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15절 다시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에게 부르짖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에게 부르짖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다 모세한테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거의 표적을 보여가면서 반강제적으로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결국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왜 나에게 계속 부르짖느냐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실제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아프고 고통당할 때요. 힘들 때요. 괴롭고 슬플 때는요. 입이 열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무슨 말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랑 존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부르짖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낙심이 되어서 요즘 다운인 상태라서 마음이 우울해서 슬퍼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배자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크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직도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 네 기도 들었어. 나 네 기도 다 들었고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 부르셔도 돼. 그만 해도 돼.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명령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요? 지금 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야 자세히 봐봐. 저기 배 있지? 배가 세척 있지? 지금 정밖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가라 그래. 그러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망망한 바다예요. 동트기 직전이야. 너무 깜깜해요. 무서워요. 근데 나가래요. 아니 뭘 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가라는데 그냥 나가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여서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다. 하지만 기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다. 어떤 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온다. 저는 이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때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마음의 신음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 아멘. 근데 안 보여. 그게 문제 안 보여.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두운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바다를 향해 나가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영상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쫙 그냥 그 바다가 그냥 양쪽으로 벽을 꽉 만들어. 실제로 양쪽에 벽이 됐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든 많은 영화를 보면은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마른 땅이 끝까지 다 펼쳐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걷는 거. 그건 믿음으로 걷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믿음으로 마치 바다가 육지인 것처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려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약속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점진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19세기 성경신학자 C.H. 맥킨토시는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두 걸음씩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를 항상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두 번째 걸음을 위한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걸음씩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루의 은혜예요. 하루씩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치를 주셨다. 한 달치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일까요? 그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월말이 되면 하나님이 또 생각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경이 언급,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루씩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이 지금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한 걸음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내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서, 읽어야 돼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 말씀이 좋아서, 103편 내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